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그 이음줄이,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각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각기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놓고 살면은 몸은 저절로 하나를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맞추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됨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무에 사과가 요새 많이 열렸는데요. 사과 나무의 그 열매들이 서로 같은 사과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같은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냥 사과가 같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다른 가지에 오른쪽에 달려있던 왼쪽에 달려있던 상관이 없이 한 나무에 있으면 같은 사과가 되고 같은 포도가 되고 같은 것이 됩니다. 왜? 씨가 같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그 첫 씨, 우리의 그 중심에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시작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중심으로 놓고 살면은 우리는 당연히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같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빛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 씨가 꽃이 되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이나 애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부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아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가 지혜로 지식으로 지금 전달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체험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부부 생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의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그쪽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예를 들어서 부부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남편이 위고 아내가 그 아래인 우리는 계급 사회에 너무나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단어에서 오는 그림이 그래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 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것은 얼굴이 위에 있고 다리가 발이 아래 있으니까 얼굴이 높고 발이 낮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누워있을 땐 똑같은 거고요. 다만 배치가 그런 거지 그게 계급적이 아니고 그게 훌륭하고 아니고가 아닌 것처럼 발이 없이 사람이 설 수가 없고 몸이 없이 얼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배치는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결코 높낮이의 계급적인 우월성과 열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내와 남편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 가진 그 사대주의적인 것은 어른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높고 애가 낮은 것 같아서 어른은 명령하고 애는 다 내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가정생활에서 누가 제일 중심이에요. 누가 제일 사실 어른 노릇해요? 애예요. 애가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그 애한테 맞추어 줍니다. 애는 울고 싶을 때 울고 하고 싶은 때 그냥 자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애 같아진다는 게 이제 그 상황 판단이나 어떤 거 안 하고 자기 주장, 자기 것만 그 집착하고 얘기할 때 애 같아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는 가장 섬기는 자요. 가장 모든 것을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섬기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지요.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게 또 그것도 계급적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져서 다른 사람 위에 선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문제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중요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 누가 높고 낮고 하면은 그 가족은 벌써 잘못된 가족이죠. 장남 위주라 그 장손이다. 큰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다 그 밑에다 놓고 너가 높고 동생들이 낮다. 서로에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기서 벌써 상함이 있고요. 정말 그 장남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바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는 길을 택해서 범죄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에게 떠나버렸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그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실제로 지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릇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편지를 쓰는데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를 택했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택했고 그 뜻대로 살리시고 모든 것이 그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그 뜻대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 뜻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지혜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속을 그 비춤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부부가 한 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뭐야 하나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 머리에 복종하는 그러한 몸인데 우리의 교회가 과연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냐. 우린 알긴 아는데 우리 결혼식이나 여러 그 모임에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 결혼 생활, 내 교회 생활에 이것이 지금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정말 마음을 열고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를 우리가 과연 하고 있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볼 때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 안 하려 합니다. 변명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꼭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우리 아내 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유 막론하고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질서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려면은 손이 명령계통을 쫓아서 그 신경을 따라서 손에까지 계속 전달이 돼야 손이 움직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세워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적으로 말씀을 하시되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는 자기들이 결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쫙 지어주심으로 사실은 시작됐고 그것으로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라 그러지만 형제자매가 자기들이 택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는 다 형제자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한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몸된 지체예요. 그냥 각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와를 데리고 갔을 때에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나무 뒤로 숨어버렸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것이 아담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말이에요. 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뭔가 서로 부끄러운 거 있으면 뭐예요?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가립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범죄하기 전에 부부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눈이 떴다 그랬는데 어떤 눈이 떴어요? 부끄러운 눈이 떴어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고 우리들이 본다 하는 그러한 속에서 보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티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수치감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거지만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함인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사는 그 복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가리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서로 변명하고 나무 뒤에 결국은 우리가 가리는 거는 사실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왜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하셔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다 빛이니라. 아주 이렇게 까밝혀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된다. 그 드러난 내 모습, 가릴 수 없는 내 모습, 변명할 수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볼 때, 보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노라 하시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달렸지만 그가 빛 가운데서 본 것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그의 죄였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죄 때문에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큰 곳에 더 큰 그 은혜를 누렸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그는 누렸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요구하고 하면은 벌써 그 관계 자체가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벌써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벌써 깨어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부부는 우리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하지만 부부처럼 서로의 그 허물을 잘 알고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둘이 가장 어느 면에서는 다른 관계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근데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힘껏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고 남보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고 그리고서 교회가 탄생했다 쳐도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교회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왔어요. 참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피비린내 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만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만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기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되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껏 이끌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신 만큼 그리고 계속 사랑한 만큼 어떤 남편이라도 아내를 그렇게 참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말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도와주기도 쉬워요.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내가 좋은 얼굴 하고 좋은 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쉽습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기 쉽습니다. 내게 유익된 사람 잘해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은요, 허물을 보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되고 참 나하고 다른 거, 내가 싫은 거를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런데도 사랑하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정말 그 여기 보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아내들은 잔꾀가 많습니다.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그들의 잔꾀예요. 그러면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머리 굴리는 게 빨라요. 남편이 하는 일을 보면은 뭐가 틀린 것 같고 뭐가 수정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참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엄마지요. 엄마가 자식 키우듯이 남편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왜 복종하라고 했냐? 복종 안 하기 때문이지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있고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 여자가 범죄함으로써 받은 저주가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남편을 사모하는 것. 원래 지어진 목적은 남편을 돕는 자로 지어졌어요. 발이 있어야 몸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발이 몸이 서는데 돕는 역할을 하지요. 손이 있어야 뭐를 짚고 하지요. 그럼 손이 뭐를 짚는데 몸 전체에 유익한 거예요. 뭐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거는 다 몸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역할이. 그런데 그거는 질서 속에서만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머리를 가졌고 한 명령계통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러한 지금 핀트가 안 맞는 서로의 요구를 가졌어요. 둘 다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그냥 아름답게 원활히 하나를 이룰 건데 한쪽은 지배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사모하는. 근데 이 사모함이라는 게 내 말대로 들어달라요. 지배하는 것도 뭐예요? 내 말대로 명령대로 하라예요. 서로 말을 갖고 자기에게 그 흡족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이 됐습니다. 좋은 남편 누구예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 누구예요? 내 말대로 잘 따라주는 부인이 서로 내 말 들어라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내 말 들어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함으로 살고 그러함으로 복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됨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속에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생명으로 그 복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은요, 그냥 자기 만족이라 그럴까,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을 깨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본 중에서 우리가 말을 하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할 때 우리의 말은 나를 토해내는 것 바쁘고 내 주장하는 것 바쁘고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알리기 바쁜 거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또 은혜를 끼치는 것도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지, 남을 가르치고 남을 주장하고 간섭하는 일은 잘하는데 은혜 끼치는 거는 그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끼쳐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뭐예요? 내 주장하고 내 요구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고 서로에게 하니까 서로 물고 먹는 관계예요. 부부 싸움은 물로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싸우다 보면 상해요.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 싸우고 나서 더 좋아진다, 아니요, 싸움이라는, 다툼이라는 자체가 서로에게 굉장한 상함이 되고요, 계속 싸우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상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복종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은 부부를 어렵게 만들려는 거 아니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이요,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때 모두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해요. 내 말을 주장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되고,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을 뭐예요?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나 원하는 거 좀 해줘 하는 걸로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만 쳐다봐요. 근데 부부라는 것은 서로 쳐다봐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각기 하나님을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됨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지금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그 말씀이요, 범죄하기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냥 생명의 법이에요. 가정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이 육체라는 자체가 지금 몸이잖아요. 생명체예요.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높낮이가 아니고 우월성과 열등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래요, 아내가 위도 아니요.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 그럼 위아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저는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 가정을 버리고 방탕했을 때 참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은 게요, 우리의 몸의 머리 되시는 구주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남편에게 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심은 그 하나님이 배치로서 내 머리 위에 남편을 두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예요. 남편이 안 따라가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거죠.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이 문제 일어나는 게 귀찮아서,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어떠한 그,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봐의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이 정말 가정의 회복이요, 정말 행복이요,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각기 각자의 삶 속에서 배치해서 말씀대로 삶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남의 것까지는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우선 말씀대로 살 때에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돼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루심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랬는데 믿는 자는 아기가 뱃속에 생기면 태어날 거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답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상황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온전하며 어떤 남편이 온전해요?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지켜야 되는 질서, 그러나 지켜야 되는 말씀, 그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심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냐?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우냐? 하기 싫은 거 하는 건 다 어렵지요. 안 되는 거 하는 건 다 어려워요. 서로 다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고 더 어렵다 아니다. 남자가 좋다 여자가 좋다. 아니 우리 중에 남자 되고 싶어 남자 된 사람도 없고 여자 되고 싶어 여자 된 사람 없어요. 제가 여자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항상 여자 입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남자만 아들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남자로서 사는 거 볼 때 정말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그 갖는 마음과 또 아들들의 것을 생각했을 때 또 그 여자가 아내가 아내 된 자들이 며느리들이 내가 그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나 그 가진 마음을 그대로 아들에게 요구하고 아들을 그렇게 본다면 이거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볼 때는 그게 당연한데 내가 며느리들인 그 아들들에게 요구한다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수정합니다. 우리는 둘 다 스스로 죄에서 스스로 허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인생이에요. 오라 권고한 자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를 안 원한 때가 있어요. 원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못한 사람은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요. 나는 원했는데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 자체도 안 돼요. 우리 식욕 자체도 안 되고 잠자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의로 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지적하고 나는 마음이 원의로 돼 못하고 당신은 마음이 안 돼서 못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아이들 관계 속에서 저를 자꾸 수정시켜주시는 중에 뭐가 있냐면 걔네들이 최선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수준이 그 정도라 얘기해요. 이기적이고 자기 우선이고 자기 유익이 먼저고 자기 기쁨이 먼저고 자기 만족이 먼저고 언제든지 자기 일이 먼저인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그 정도라 제가 느끼는 건 뭐예요? 저 사랑 안 하니까 저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그 조그만 사랑이라도 인정해 주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켜 행하리라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한대요. 너희들 안에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랑 못해요. 안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사랑이냐라고 무한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것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를 물어보셨고 그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은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당신 사랑해 할 때 아이고 사랑하면 일찍 들어오지 사랑하면 좀 내 말 좀 들어주지 사랑하면 이렇게 저렇게 우린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해버리기가 너무 쉽고 오히려 그 말을 비웃기가 쉬워요.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임받고 내가 부인들한테 정말 그 존경받고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가장으로서 내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역임을 받지 못한다 생각될 때 점점 뭐예요? 그 남자는 이렇게 짜부러져요. 머리로 서야 되는 사람이 자꾸 밟혀요. 그래 제가 여자들한테 이렇게 물고 나무 쓰고 쭉 사는 건 어렵다 얘기해요. 발이 아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몸이 밑에 있기 때문에 몸이 낮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설 때는 발이 아래로 내려가고 머리가 얼굴이 위로 가게끔 쓰게 만들었지 거꾸로 하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고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정말 금방 결국 쓰러지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두에게 편한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역할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원활해야 교회도 원활하고요. 가정이 원활해야 사회도 원활하고요. 가정이 원활해야 정말 세상이 원활해요. 근데 그 가정의 원활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부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위대하고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것이 반복되면서 지속되면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되 지금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주신 그 자리 그것이 아내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생육번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범죄하기 이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지으신 그리고 배치하고 세우신 그 자리가 가정의 부부예요. 거기에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지요. 한국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그 계산 방법이라는 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너무나 가정 파괴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부모들이 제대로 자기 부모끼리 계속 살고 있는 가정이 참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 조카가 태국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자라고 자기 부모들은 또 재혼해서 각기 따로 가서 살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를. 여기 인디안촌에도 보면은 그냥 아기를 낳아서 그냥 버리고 나가버리지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그냥 어른들이 데리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도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싱글 패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흉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전 흉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요. 물론 그 아이는 죽었지만 거기에서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저주하거나 그 아들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 이해하시고요. 그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지요. 그리고 둘이 합해서 한 몸이에요. 가정이 부부 관계가 깨짐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슬픈 일들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신앙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거기에 부인이 둘이고 나중에 사라 죽은 다음에 또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두 번이나 갖다가 팔아버려요. 그냥 줘버려요. 그 사라를 구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주를 모시듯이 했다 그럽니다. 왜요? 나를 팔아먹고 나를 다른 남자에게 준 그 남편이에요. 그 상처가 얼만큼 클지 이해가 가지요. 아니 상상이 가요? 사라도 보통 사람이에요. 그게 한이 맺힐 일이고 정말 남편이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을 그럴 일이에요. 그런데 주를 섬기듯이 했다. 그냥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 배치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바보냐? 아니에요. 그 사라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 손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구출하셨어요. 남편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라에게 이삭을 주세요. 그 사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해서 40년 만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부인을 넷이나 얻어요.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비극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야곱의 부인 둘은 뭐예요? 친자매예요. 그리고 그 자매들의 몸종들이에요. 사실 인생의 비극은 가정의 비극이에요. 전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참 놀라는 게 많습니다. 가정을 까발게 보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삼촌, 저기 이모, 고모, 그런 친척 간에 소위 말하면은 두 부부만 살고 그 안에 고로한 자녀들만 있는 그러한 가정이 너무나 드물다예요. 뭔가가 사생아가 있던지 아니면은 뭐 정말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많은 그러한 가정 족보를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상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팔리고 다른 것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는 물론이야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함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남에게 누가 되지 않냐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남은 나에게 누를 끼쳐도 그것을 선하고 유익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라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대로 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 그 남편을 주처럼 섬기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느니 오직 우리가 몸의 지체됨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우리 육체를 우리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맘대로 쓰잖아요. 너희들의 손과 너희들의 발을 의의의 그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 몸의 소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맘대로 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그 결과 병들고 그 결과 우리의 얼마나 그 육체 속에 나쁜 버릇이 많아요. 애들에게는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보기 위해서고 입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고 손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발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고 우리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어떤 원칙,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과연 있고 주께 복종하는 교회이냐,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는 걱정하는 아내이냐 할 때 우리는 다 찔림받아야 돼. 그죠? 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법 속에 우리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해야지. 아, 해도 안 되네요 하고서 그냥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야. 잘못이라는 게 말씀에 비춰서 잘못이지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도 사랑 안 하고요. 하나님도 경외를 안 하는데 남편을 경외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참 큰일이죠. 그래도 하라는 말씀 앞에 오늘 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찔림이 돼서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서 내 구주로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나의 진리로 나의 그 삶의 열매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도 그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갖고 남을 가르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린 이래야 돼 하면서 우리가 힘주고 정말 그럽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오히려 비춤받고 그렇게 아니 되는 우리 인생의 그 죄성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자기 고집하며 자기 말을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우리들의 끝없는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원함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은 음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생각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침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그 가운데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시작하지만 먹어 그 내 몸 안에서 삶 안에서 역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부부생활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지체가 한 몸인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다 한 식구인데 바로 옆에 있는 지체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모두랑도 이어지지 않아요. 빛은 직선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못 가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리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아마 부부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악담도 하고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해선 안 될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 관계가 부부 같아요. 가장 화도 많이 나고 뭐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니죠. 하늘과 땅 사이지요. 사랑은 계속 사랑이어야지 사랑입니다. 미움으로 끝나면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죽어가는 거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영원히 생명이니까 생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리시는 그 생명의 법, 그 말씀이 우리의 부부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아니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러면은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붙여진 짝꿍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이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짝지어 준 게 범죄함으로서 깨졌지요. 서로가 물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정욕에 이끌려서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하라. 그건 죄는 아니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했으면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물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려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계속적으로 서로 바라보면 그거는 서로가 이끌려서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들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 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값을 주면서 다시 데리고 오면서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을 나도 너를 안 떠나고 안 버릴 거야를 호세아가 고백하는 만큼 고멜은 사실 딴짓하지요.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 쫓아가요. 아마 그때까지는 고멜이 돌아와도 항상 남편의 눈초리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게 미안하고 뭔가 나는 잘못했어 하는 거를 느끼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올 때 길 잃은 양이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길 잃어버렸지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 지경이 됐지 그런 눈초리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뛰어나가고 싶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사람이 한 그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거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이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서로가 깨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 사이좋은 것으로 절대로 부부관계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건 깨질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르고 서로 어렵고 서로 깨진 것 같이 보여도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니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에.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 속에 저희들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시고 정말 길이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을 조차 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그 사랑하게 하심을 순종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